2장 11절 12절 2절 말씀 읽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신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인생 무상입니다. 동의하세요? 이런 질문을 하면은 뭔가 스트링이 있을 거야 생각하시고, 크리스찬으로서 인생 무상이라고 하면은 이게 크리스찬으로 맞는 건가 안 맞는 건가 좀 약간 판단이 잘 안 되셔가지고 지금 망설이는 분들이, 눈빛이 흔들리는 분이 꽤 있으세요. 네. 인생 무상입니다. 인생 무상이라는 뜻은 없을 묻자, 그 다음에 상은 항상 할 때 그 상자예요. 그러니까 항상 있는 건 없어요. 늘 변해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이 철학자도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다. 모든 것은 변하며 변하지 않는 것은 변한다는 사실 뿐이다. 맞죠? 모든 것은 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번 같은 강물에 발을 담글 수는 없어요. 이미 흘러가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은 변한다. Everything changes. 트루트입니다. 그렇죠? 온전한 진리라지만 어쨌든 진리예요. 그리고 우리 삶에서도 이런 그 인생의 어떤 무상한 거에 대해서 하는 그 노래나 시나 글들이 많이 있죠. 제 나이 또래 되는 분들은 이 노래를 아실 거예요. 최희준의 그 하숙생이라는 노래 아시는 분들 꽤 있죠. 예. 좀 시간이 많으면 우리 저 곽범 집사님 앞에 나오셔가지고 한번 부르시라고 하고 싶은데 예. 제가 가사 1절만 읽어드릴게요. 인생은 나그네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타칭하죠, 마음을. 예. 예, 변하는 인생 속에서 정말 인생 무상이고 변하지 않는 것은 없는 듯이 보여요. 그렇죠? 영혼은 검은 머리 파뿌리 되도록인가 하여튼 그렇게 살자고 약속하고 결혼을 했지만은 그 사랑의 마음도 식고 변하고, 또 신뢰하던 사람이 정말 평생 같이 신뢰하는 가운데 살아갈 줄 알았더니 어느 날 자신을 뒤통수 친 걸 깨닫게 될 때 배신감에 치를 떨기도 하고. 예, 인생은 그렇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변합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모든 것 속에 사람의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희준의 노래가 그렇게 타칭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인생은 나그네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가사가 있는데, 오늘 그 본문 말씀에 그 나그네라는 표현이 있죠. 그래서 이 그 노래가 이제 떠올랐는데, 이 최희준이 뭐 크리스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가 부른 이 노랫말을 보면은 인생이 어디서 갔다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냥 우연히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인간으로 살다가 뭐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이에요. 그런 길에 우리가 뭐 정을 두고 뭐 미련을 두고 그럴 거 없다는 거죠. 그냥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가는 게 인생 아니겠느냐라는 것이 이 그 가사의 내용이 인생 무상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고, 뭐 허무주의 냄새 이런 것도 있고요. 근데 크리스천은 허무주의는 아니죠. 그러나 인생 무상인 것은 어떤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모든 게 변한다는 어떤 부분적인 것에는 동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나그네길이라고 할 때 그러면 허무주의에 빠진 사람이 이런 노래를 통해서 인생은 나그네길이다라는 것은 수긍이 가는데, 그런데 그 베드로도 사랑한 자들아 하면서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랑하는 자들은 이제 크리스천 믿는 자들이거든요. 앞에 보면은 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파도기아 또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에게 이제 그 인사말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 나그네 누구냐면 그 수식을 어떻게 하면 2절에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래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를 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역 이쪽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인 그 믿는 자들을 의미하는 걸 알 수 있고 여기서도 사랑하는 자들아 하고 지칭한 것 그것이 바로 믿는 자들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그 거류민 혹은 또 나그네라고 이렇게 호칭을 하고 있는데 이 나그네란 말은 조금 약간 낭만적으로 들려요, 그렇죠? 나그네, 뭔가 떠나고 싶기도 하고 나그네 같은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좀 방랑벽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나그네하면 낭만적으로 들리는데 이 말은 세상 사람이나 뭐 믿는 사람이나 나그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무슨 차별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크리스찬 나그네와 그 다음에 불신자 나그네와가 뭔가 다름이 있어야 될 텐데 그 다름이 어딘지를 우리가 좀 살펼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의미의 나그네, 그 다음에 어떤 성경적인 의미의 나그네가 무엇일까? 그래서 여기 번역 우리 개역 성경에 이제 그 거류민이라든지 뭐 나그네라고 번역돼 있는 이 나그네라는 건 좀 낭만적이기 때문에 번역이 아주 그렇게 의미하는 바가 잘 살아나지 않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 영어 번역들에 보면 이것을 어떻게 얘기하면 strangers라고 해서 strangers, 낯선이, strangers in the world, 세상에서 stranger, 낯선자다. 혹은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exiles라고 해서 추방당한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뭐 sojourn이라고 하나요? 그렇게 잠시 머무는 자. 예,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나그네 같은 인생길을 가고 있지만은 다른 점은 우리는 strangers in the world인데 왜냐하면은 우리의 국적은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그 한국 국적이고 지금 여기 와서 뭐 공부를 하거나 또 여기 잠시 머물고 있는 사람들은 나그네예요. 그리고 잠시 머무는 거리민, 일시 체류자, 영주권자도 국적 변동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좀 여기 체류하는 것이 뭐 장기간 보장되는 거지만은 영주권자도 어느 날 갑자기 입국대에서 입국 심사대에서 그 심사위원이 기분이 나빠서 그날 부부싸움을 하고 와서 기분 나빠서 영주권 뺏어가면 뺏기는 거예요. 그러나 시민권은 그렇게 뺏을 수가 없죠. 국적자는 그렇게 대할 수가 없는데 우리는 잠시 체류하는 사람인 것처럼. 이 땅을 체류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근데 그것보다 스트레인저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시민권자, 그러니까 천국의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스트레인저로 대접을 받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어요. 이 땅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땅에 속한 사람은 여기 국적자죠. 그러니까 천국 시민권이 있는 우리 믿는 자들은 이 땅에서 있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자들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이 땅에 속한 자예요.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렇죠? 이 두 그러니까 두 그룹의 사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사이에는 그래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치관과 믿지 않는 자의 가치관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 세상 사람들은 같은 그 유유상종이라고 같은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는 걸 좋아하지 자기하고 색깔이 다르거나 뭔가 튀거나 전혀 다른 어떤 종자라고 생각하면은 우선 기분이 나쁘고 그다음에 차별을 하게 되고 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세상 속에 사는 사람들,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는 갈등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크리스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가 이 세상에 그 속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속한 사람들하고 너무나 축이 잘 맞고 너무 마음이 편하고 살고 있다면은 조금 퀘스천을 좀 던져 보셔야 돼요. 내가 진짜 믿는 사람 맞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천을 대하기를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우선 크리스천을 비난을 합니다. 뭐를 비난해요? 그냥 크리스천이면 말만 크리스천이지 온갖 나쁜 짓은 다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든지 뭐 크리스천이면서 더 심하다.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심하다. 뭐 그런 얘기를 하죠. 이 말에 사실 속지 말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있더라도 그 좋은 일에 대해서 칭찬하지 않아요. 그냥 그거는 뭐 어쨌든 한 거고 이제 하지 않은 것 혹은 하지 못하는 것, 할 수 없는 것 그런 것을 지적을 하죠. 그걸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또 우리는 완전한 인간이 아니고 또 죄인으로 있다가 구원받은 자들이고 그래서 여기 있는 모인 분들은 저나 여러분 다 예수 믿는 죄인이에요. 물론 우리가 우리 죄를 하나님께서 다 탕감해 주시고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말하는 이제 죄인 그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뜻은 의롭다 되었지만은 여전히 죄의 그 습관들이 남아 있어서 그래서 아직은 연약한 분들이 남아 있는데 이것이 점점점 성화되면서 우리가 그러한 그 죄의 그 습관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그 자기네랑 똑같다, 자기보다 더하다 이런 말을 할 때 너나 나 똑같은 죄인이다. 뭐 너희들은 뭐 믿는 자라면서 우리만 죄인이라고 할 거 없고 너희 똑같다. 오히려 죄인이 아니라고 하면서 더 죄된 어떤 행동을 하는 것 그런 것은 더 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세상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비난하기를 작정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자기를 정당화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 외에는 길이 없다. 뭐 그것이 오직 유일한 생명의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자체가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니 왜 예수 믿는 것만 구원받는 길이야? 그 예전에 어떤 힌두교 사제가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그 악기를 연주하는 그 전자 바이올린을 연주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이름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양반은 교회 다니면서 그 전자 바이올린으로 그 반주를 같이 해주고 그러면 이제 구색이 맞잖아요. 전자 바이올린 해주면 멋있잖아요. 또 굉장히 이제 프로페셔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마다 다니면서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아르바이트식으로 돈을 받는 사람입니다. 러시아 사람인데 그런데 그분이 알고 보니까 힌두교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힌두교인을 아무리 이 바이올린을 잘 연주한다 그래도 힌두교인을 찬양하는 데 세워서 할 수 있겠느냐. 찬양은 믿는 자들의 그 신앙 고백이잖아요. 이 목소리를 가지고 우리의 그 곡조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하는 것인데 믿지 않는 자를 거기에 세우면 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많은 사람이 거기 동의를 하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조금 반대 의견 내는 사람도 있어요. 소수 의견인데 그건 뭐냐. 사실 우리도 믿는 자의 모임이라고 하지만 내가 정말 예수 정말 믿는 사람인지 알 수 없지 않느냐. 오직 하나님께서 아시고 또 그가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일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이 힌두교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를 우리의 구도자로 대접할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을 좀 두둔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결론은 어떻게 났냐 하면은 제가 거기에서 그때 부목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적어도 구도자라면은 성경 하나님 말씀을 공부를 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당신이 성경 공부를 같이 하면은 찬양을 계속 같이 좀 할 수 있게. 왜냐 그 사람 생계가 관련돼 있는 거니까요. 아르바이트니까. 그리고 내가 이제 구도자로서 언젠간 예수를 영접하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양반이 뭐라 그러면 그러면은 그 힌두교 그 성경 공부를 자기가 가르쳐 줄 테니까 제가 배우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give and take 하자는 거예요. 이게 뭔 시추에이션인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를 얻기 위해서 내가 그 힌두교 성경 공부를 같이 해야 되는 건지 물론 뭐 지식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 테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이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를 믿든 힌두교를 믿든 불교를 믿든 어느 종교를 믿든 하나님께 가는 길이 다를 뿐이지 그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오르는 길은 여러 길이 있지만 루트는 여러 가지지만 정상에 오르면은 다 만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이 힌두교도 그 구원의 길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배우는 것이 어떻겠냐 얘기하면서 결정적으로 뭐라 그러냐면은 성경 공부를 자기가 하긴 하되 그러나 자기가 개종은 할 수 없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는 사실은 힌두교 사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거기서 모든 것이 상황 종료가 됐죠. 아무리 그래도 힌두교 사제를 개종을 절대 할 수 없다는 사람을 데리고 성경 공부하는 것도 쉽지 않고 본인이 그걸 또 원치도 않았지만 찬양을 하게 하는 것은 맞지 않겠죠. 그래서 그런 일이 있는데 어떤 믿지 않는 사람들 생각에는 예수 오직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기분 나쁜 거예요. 정말 그 배타적인 신앙에 대해서 많이 질타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교 간의 그 화합을 깨고 또 어떤 이 나라의 어떤 공동체적인 어떤 그 대한민국의 어떤 평화를 깨는 어떤 그런 사람으로서 이렇게 얘기하고 심할 때는 이제 뭐 그 사이트에서 저도 들어가 봤는데 하여튼 그 기독교를 엔티 크리스천 같은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는 우리 기독교인을 뭐라고 부르냐면 나그네라고 안 하더라고요. 뭐라는지 아시죠? 개독교라고 그러더라고요. 개독교. 너무 그 심하죠. 그런데 제가 읽다가 그 어떤 걸 발견했냐면 그 캐톨릭에 대해서는 이렇게 또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멘트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기독교 뭐 그 당시 이제 김수환 추기경 막 그들이 또 그러니까 독재 시절에 그 민주주의를 위해서 투쟁했던 정의사제 구현단이라든지 뭐 하여튼 그들의 사회에 어떤 기여한 거 그들의 또 사랑의 실천을 굉장히 강조를 해요. 캐톨릭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인식이 아 캐톨릭에서는 정말 사랑의 실천을 많이 한다 해서 저들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구나 해서 그 캐톨릭은 기독교라고 불러주더라고요. 근데 아시다시피 기독교는 그 한자 말이지 그리스도교예요. 그리스도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예수교가 기독교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믿는 것이 기독교잖아요. 그리스도교인데 그래서 저 같은 생각 어떤 그 가진 사람이 댓글을 거기다 달은 거예요. 그 글에다 뭐라 그러냐면 캐도릭이나 이 개신교나 다 똑같은 기독교다. 네가 오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니 거기다 또 대응글이 뭐냐면 그 저 개독교를 한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아 그러면 개신교만 개독교다 딱 그렇게 달라 뒤로 주고 말로 받은 상황이 벌어진 그만큼 참 이 세상에서는 예수 믿는 자들을 참 비난을 하기로 작정을 하고 비난합니다. 그런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너무나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세상에 살고 있고 세상에 속한 자답게 살고 있는데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으면서 세상 사람이 살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으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삶을 산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그런 모습들이 또 보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안 좋은 부분만을 좀 비난을 하는 거죠. 자 여기서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은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그건 물론 우리는 세상 사람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저들이 정말 너무나 불쌍하다. 지금 저들 위해서 기도하는 어떤 근거가 될 수는 있겠죠. 그러면서도 누군가가 개독교라고 할 때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아요. 그리고 실제 교회 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죄의 습관이 아직 남아있어서 완전한 어떤 그 인간의 삶을 보여주는 건 아니거든요. 심지어는 교회 내에서도 서로 상처를 주고 하는 것이 왕왕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떠난 올해 신앙생활 하다 교회를 떠난 사람들 중에 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경험이 있어요. 교회 내에서 돈 빌려줬다 돈 띈 경우 꽤 있어요. 그러면 교회 내에서는 공동체니까 서로 사랑하라 나누라 이런 걸 하다보면 그런 어떤 실천하는 가운데 그런 걸 나눔을 하는 건 좋은데 어떤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금전관계가 왔다 갔다 하고 그것이 뭐 작은 액수가 아니라 이제 굉장히 큰 액수가 되고 이러면 이제 실족하게 되고 이제 그 교회를 떠나게 되고 그런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적지 않아요. 그게 심지어는 목사한테 뜯긴 사람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다 possible 가능한 사기꾼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게 떠난 사람들은. 그리고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우리가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 눈에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가증스럽겠어요. 뭐 사랑을 외치면서 또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모습을 볼 때.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말을 할 때 우리가 거기에 주눅이 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우리 기독교를 너무나 사랑하면은 우리가 믿는 예수도 사랑하는 사람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미워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그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의 인정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랑의 실천에 대한 어떤 대가를 구한다든지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든지 하면은 이미 나도 모르게 세상에 속한 사람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인정을 받고자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인정을 받고자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죠. 오직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그 궁인하신 마음, 안타까운 마음을 그 마음을 우리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를 하는 것이고 그런 중에 우리가 말만 전도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전도 대상에 대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삶을 통해서 어떤 사랑의 실천을 하는 가운데 그 사람들이 한번 교회 나와보시죠 하고 계속 거절하다가 너무 잘해주니까 도대체 저렇게 이웃에게 저렇게 사랑을 정말 지극히 베푸는 저 사람의 믿는 것은 도대체 뭘까? 궁금증을 가지고 나오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방편으로 물론 사랑을 하라고 했으니까 사랑하는데 방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믿지 않은 상태에서 지옥 가는 게 목표가 아니고요. 그 사람의 사랑을 실천을 해서 사람을 베풀어서 그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이제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방편인 것입니다. 예. 또 그들이 우리를 비난하는 그 말에 우리가 상처를 받을 수 있지만 받는다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냐면요. 이걸 우리말로 뭐라 해야 되나? 그 사람들의 배틀 그라운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싸움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크리스찬으로 굉장히 위선적인 삶을 살고 있어. 왜냐면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살지 않고 있다는 의미에서 위선자라고 얘기를 할 때 딱 틀리면 또 아니거든요. 성경에 있는 말씀 그 산상수훈이라든지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듣고 삶에 실천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한 게 있는 걸 우리가 또 아니까 스스로도 정말 내가 그 들어서 깨닫고 순종해야 할 그 말씀의 수준과 나의 현재의 수준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스스로도 약간 좀 이건 위선자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드는 터에 누군가가 딱 넌 위선자야 하면은 아이고 내 속마음이 들켰구나 뭐 이런 느낌으로 한다면 그건 이미 그의 그 싸움터에 발을 담근 것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거는 잘못된 평가죠. 그건 위선자예요. 그냥 높은 도덕률과 나의 현재 삶의 수준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지 그렇게 말하면 그건 맞아요. 그러나 그러므로 너는 위선자다 라는 가치평가에 내가 휘둘리게 되면은 나는 그 사람들 가치 기준에 따라서 평가한 것에 대해 스스로 인정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내가 의식적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부인하고 순종치 않는다면 그건 문제겠죠. 혹은 믿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 이 높은 도덕률과 그 다음에 이 지금 현재의 상태의 그 갭 때문에 고민하고 정말 힘써 내가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고 애를 쓰고 있다면 위선자 아니에요. 방향만 올바르게 가고 있다면 현재 수준이 어디에 있든지 그것이 얼마나 오래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방향만 그래 내가 정말 너무나 그들이 보기에 위선적인 삶처럼 보일 정도로 내 그 어떤 크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이 수준이 굉장히 낮은 위치에 있구나 그걸 어떤 객관적 시각으로 바라보고 주님의 어떤 높은 도덕률에 그걸 뭐 그에 따라서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라기보다는 어떤 그 방향으로 살려고 하는 애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내가 사랑을 나누기로 애씀 그 방향만 있으면 돼요. 노력이 있으면 되고 나중에 노력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그것을 체크해 보시고 그것만 있다면 위선자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진지한 그 구원받은 자로서 진지한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을 붙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여기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베드로가 베드로 사도가 정말 이 사랑하는 자들아 말할 때 그들에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했다고 믿습니다. 그의 사도의 삶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 할 때 울림 있는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다 얘기했을 때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말 한번 나누지도 못하고 아직도 얼굴도 구별하지 못한 어떤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약간 진정일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베드로 사도는 정말 그 말 사랑하는 자들 할 때 그 진정성이 있는 그리고 진정성을 받아들이는 그런 말씀으로 들렸을 거예요. 그들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거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하면서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 절에 너희가 이방인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한 자들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이 두 절의 말씀인데 아주 간단한 말씀인데 앞에 11절은 어떤 개인의 경건에 관한 말씀이에요. 근데 12절 말씀은 개인의 경건과 좀 구별되는 퍼블릭 파이어티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공적인 어떤 경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에 보면은 그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걸 그냥 생각 없이 읽게 되면은 그냥 뭐 그렇구나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걸 잘 컨트롤하라 이런 얘기구나. 그런데 얼핏 보면 영혼과 거슬린다는 해서 어떤 육체의 정욕 해갖고 영혼과 육체가 서로 어떤 이렇게 서로 거슬리는 걸로 느껴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번역이 그 의미를 알지 못하면은 약간 오해 소지가 있는 번역입니다. 그 영어 번역에서는 이게 뒤에 정욕이란 말이 특히 그래요. 정욕이란 말은 영어의 desire에 해당되는 단어예요. desire. 그러니까 욕구예요. 그러니까 desire는 우리가 배고프면 배고프기 때문에 먹고 싶은 desire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건 우리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desire예요. 잠이 부족하면 잠자고 싶은 desire가 있어요. 그것도 우리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생존에 꼭 필요한 desire도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선을 행하려고 하는 것도 디자이어예요. 선을 하고자 하는 마음, 그 디자이어인데 그 디자이어를 정욕이라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마치 우리의 그런 디자이어 자체가 어떤 그 정욕하면 좀 안 좋은 뉘앙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욕에 쓰이려고 구하니까 네가 응답받지 못하는 거다. 뭐 이런 말씀 생각하면서 정욕 안 좋은 거야. 뭐 욕망 뭐 이런 게 생각이 드니까. 그런데 그냥 사실 디자이어예요. 그런데 그 디자이어가 육체의 정욕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이유는 맥락 속에서 이런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번역 자체는 뭐 잘못된 번역이라 할 수는 없고 오히려 그냥 우리에게 육체의 정욕해서 죄된 어떤 욕망을 의미하는구나 하고 다가올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영혼은 고귀하고 그다음에 육체는 어떤 그 악한 거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안 된다는 말씀이고 이것을 보는 관점은 어떻게 되냐면은 육체의 정욕에 따라서 우리가 행위의 결과는 뭡니까? 나쁜 것, 좋지 않은 행동, 뭐 죄 이런 죄의 어떤 모양들로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죄의 근본을 알지 못하면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할 때에 우리는 곧잘 나의 어떤 노력을 하게 돼요. 내가 마음에 어떤 그 탐심을 품고 있다. 남의 것을 좋아 보이는 걸 내가 뺏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그럼 겉으로는 그렇게 그 마음을 표현하면은 크리스천이 왜 이래? 이런 말을 당장 들을 테니까 그 마음에 있는 탐심을 속입니다. 속이고 그것을 오히려 감언이설로 해서 그걸 어떻게 한다든지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그런 마음을 내가 보게 되고 그런 마음을 갖지 않도록 노력을 할 거 아니에요. 탐심을 제어하라 하면은 탐심이 나쁜 거지. 그래, 내 안에 탐심이 있구나. 그래서 탐심을 갖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겠구나. 그런데 우리 참 이 마음이라는 게 좀 희한한 게 탐심을 갖지 않고 노력하면 할수록 그 탐심이 떠올라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건강한 사람이면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건강하지 않은 사람일수록 건강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갖잖아요. 각종 건강식품 챙기고 뭐 인터넷에서 끝없이 올라오는 건강에 관한, 이번에도 보니까 뭐 양파 복음이 있더라고요. 양파 먹으면 모든 만사형통, 그러니까 건강할 거라는,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보기엔 복음처럼 들리더라고요. 양파의 효능 54가지 보니까 야 정말 이게 복음이구나. 굿뉴스잖아요. 복음이 굿뉴스예요. 예. 자, 그런 어떤 그것이 떠오른단 말이에요. 건강한 사람은 건강을 생각하지 않는데 내가 탐심 있는 사람은 탐심을 제어하려고 탐심을 갖지 말아야지 애를 쓸수록 자꾸 탐심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그게 이제 강박적으로 떠오르면 좀 더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탐심을 내가 내 힘으로 노력해서 없애려고 하는 그 노력이라든지, 아니면은 소위 말하는 이제 금욕주의적인 방식으로 정말 내가 정말 견물생심이라, 이제는 내가 보지 않고 백화점 같은 데 안 가고 그냥 그런 것들, 눈에 보이게 아름다운 것들, 뭐 그 보이게 먹음직도 하고, 아니 그러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런 생각이 들 때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러니까 금욕주의, 좀 교회와 집과 뭐 직장 그렇게 오만 딱 가고 그런 식으로 살려고 많이 애를 쓴다고 칩시다. 뭐 금욕주의, 먹는 것도 배불리 먹는 것은 죄악이야. 그냥 배가 부르면 그냥 게을러지고, 또 내가 요만큼 먹을 것 같다가 이만큼 먹으면 내가 먹은 만큼 이 세상에 자원이 없어질 거잖아요. 먹는 자원이. 이 세상에 수많은 굶어 죽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내 이걸 갖다 주기에는 교통비와 택배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줄 수는 없어도 적어도 내가 요만큼만 먹으면 이건 남는 거잖아요. 썸바디 누가 먹을 수 있는 찬스는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난 요만큼 먹고, 아니 이것도 많아 요만큼 먹고, 그러다가 영양실조 걸려서 죽을 수도 있는. 근데 금욕주의는 답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걸 갖다가 그 겉에 드러나는 어떤 모습들, 그런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않아서 생긴 어떤 결과들, 그런 것들에 주목을 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금욕주의는 효과가 없고 워킹하지 않는다는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현상 배후에 있는 그 본질을 꿰뚫어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은 항상 그것을 우리에게 때로는 비유로 말씀하고 있고 직선적으로 말씀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거는 육체의 정욕은 디자이어는 그냥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거기도 하고 그 자체는 그 중립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루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그들에게 디자이어를 주셨어요. 무슨 디자이어? 먹고 싶은, 배고플 때 먹고 싶은 거, 졸릴 때 자고, 또 하나님을 보면은 즐거워하고 그분과 같이 걷고 싶어 하는 그런 디자이어를 주셨어요. 그런데 타락을 하게 될 때는 어떻게 됐어요?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사탄의 게임의 그 신의 한 수가 뭐냐면은 하나님 같이 된다고 말을 했어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같이 된다는 말에 결국 넘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같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소망은 가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누구예요? 창조주예요. 우린 피조물이고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 하나님이처럼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 소망이, 그냥 기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말, 네? 이러면 하나님은 너무나 선하셔. 그래서 나도 그 하나님처럼 선한 분이 되고 싶다. 어떤 그런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 디자이라면은 그거는 오케이일 것 같아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처럼 돼야만 해. 왜냐하면 하나님처럼 되지 않으면 내 인생은 의미가 없고 재미가 없고 행복이 없어. 반드시 나는 하나님같이 돼야 돼. 라는 욕망에 따라 사는 것이 죄악된 인간의 본성에 따라 사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의 모습은 나는 내 인생의 하나님이 되어야만 해야 해요. 그래서 나타난 것이 자기가 모든 것을 자원을 끌어모으고 때로는 도둑질하고 때로는 빼앗고 죽이고 하는 것이 다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플래시리 디자이어, 육체의 정욕이라는 것이 그것의 핵심이 뭔가를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거야. 아, 하나님 같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구나. 이거는 굉장히 많은 적용을 할 수 있지만은 그 통제 욕구 여러분 말씀드렸는데 가장 많이 드러나는 것이 통제 욕구입니다. 통제 욕구. 상대방을 통제하려고 하고 상대의 마음을 통제하려고 하고 나에게 주어진 상을 통제하려고 하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욕구의 대표적인 fleshly desire, 그러니까 육체의 정욕에 따른 욕망이에요. 우리 삶은 우리가 그 통제는 완벽한 통제를 의미합니다. 완벽할 수는 없지만 완벽한 통제를 하고자 하는 욕망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는 그 당위적 신념이 가득해요. 해야만 해. 나는 모든 것을 알아야만 해. 내 여기 성도를 내가 사랑해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내가 다 알아야만 해. 그들의 숟가락 젓가락이 몇 개인지 알아야만 해. 이런 신념을 내가 갖고 있다고 하면 이건 잘못된 신념이겠죠. 그렇죠? 그 통제 욕구가 되겠죠. 늘 여러분 집을 기웃거리면서 상황 파악을 하려고 할 테고 여기 모인 분들 집들을 제가 한 분 한 분 방문하고 한 분 한 분 만나고 그들의 삶을 내가 샅샅들이 알아야만이 내가 그들을 속속들이 내가 사랑할 수 있어. 그들의 연약한 모든 걸 알아야 연약한 걸 내가 다 품을 수 있어. 예. 그건 굉장한 사랑의 어떤 마음일 것 같지만 아닙니다. 엄청난 통제 욕구고 거의 정상을 벗어난 통제 욕구가 됩니다. 그 정도 되면은. 예, 통제 욕구는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지만은 자기 삶의 통제 욕구를 먼저 살펴보셔야 돼요. 그 밑에 기본은 플래시 디자이어의 바탕은 하나님 같이 되고자 하는 그 욕망의 근거가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시고 또 그 하나님 같이 되고자 하는 욕망 위에 있는 것이 드러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통제 욕구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통제 욕구에서 나타난 것이 어떤 거예요? 플래시 디자이어에서 사람들이 상처 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떤 사람한테 그 사람이 싫어도 억지로 시키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 사람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이런 것들 다 육체의 정욕에 따라 사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이 어떤 모습을 띠느냐는 너무나 삶에서 다양하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제가 예를 들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그 밑에 있는 실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 밑에 심적인 그런 예를 들면 통제 욕구 다른 것도 많이 있습니다. 다 다룰 수 없고 더 밑에는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그 욕구가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시고 내 삶에 있는 bad behavior 이런 것들을 그런 관점에서 그걸 바라보셔야지 그 자체를 내 삶에서 없애버리려고 이것은 나한테 좋지 않아 나쁜 행실이야 이건 bad 이건 good 그래서 어떤 bad behavior를 내가 자꾸 없애려고 안 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수준에 머물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탄은 엄청나게 교묘해요. 그래서 사탄을 거짓의 아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탄을 얘기하지 않았지만은 육체의 정욕에 따라 사는 건 왜 그랬어요?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그때 사탄이 뱀으로 상징된 사탄이 꼬인 거잖아요. 유혹한 거잖아요. 그는 유혹자예요. 그 유혹자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교묘해요. 거짓의 아비라는 말이 붙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 유혹자 거짓의 아비와 우리는 대결해서 싸울 수가 없어요. 거짓의 아비는 아주 좋게 얘기합니다. 네가 금욕적으로 살게 되면 금욕주의를 지켜 따라 살게 되면 네가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게 되고 사람들이 너를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냐 이렇게 말할 거야 라고 말을 한다면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만약 강단에서 그런 말이 있다면 그건 성경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사탄의 배틀그라운드에 같이 뛰어들어서 그 수준에서 같이 대항하라는 건데 그건 절대 우리에게 이길 수 없다는 걸 염두에 두십시오. 사탄은 거짓 아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미 이전에 다 나와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하나님의 궁의를 얻은 자고 그 전절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자로서 우리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Holy Spirit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걸 경험으로 확인하려고 한다든지 그걸 느낌으로 성령 충만이라는 어떤 용어가 준 어떤 뉘앙스가 주는 그 미스리딩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마치 뭐 찬송할 때 막 기분이 굉장히 그 은혜로워진 어떤 상태가 성령 충만이다. 뭐 그걸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은 막 그런 것을 추구하면서 성령 충만하면 내가 육체 정을 다스릴 거라고 생각하면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기분이 좋아짐 어떤 고양된 상태 이게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내가 인지하고 그분의 음성에 내가 귀를 기울이고 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어떤 의지적인 결단을 할 수 있는 그때가 바로 성령 충만하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 싸움은 어떤 의미에서는 여호수아 전쟁이 여호수아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쟁인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의 전투예요. 사탄이라는 영과 악한의 대장되는 사탄영, 귀신대장,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의 우리의 대장 되셔서 같이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구경하는 거고 그런 수준이 되면은 아 여기서 한 예수 제대로 믿고 있네 그런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네, 신앙생활의 요체는 생활이라는 어떤 행동으로 드러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바로 그러한 영적 전투를 내가 어떤 방식으로 제대로 정말 이 핵심을 꿰뚫고 그 본질을 파악하고 싸움을 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그 12절을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읽으시면서 좀 이상한 걸 느끼신 거 없어요? 뭐 이방인 여기 이방인은 믿지 않는 자입니다. 젠타일이라고 유대인은 유대인 외 민족은 다 이방인이었어요. 그런 여기 문맥에서는 믿지 않는 자들을 이방인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서 가지라는 뜻이죠. 가져서 너희를 악행을 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그들은 크리스천들을 악행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저 역사적인 문맥 속에서는 사실은 그 당시에 크리스천에 대한 악소문이 있었어요. 루머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저들은 카니발리즘이다. 그게 뭐냐면은 사람 죽여서 사람 살과 피를 먹는 자들이래. 맞습니까? 예수님 살과 피를 우리가 먹잖아요. 성찬식 할 때. 그러니까 그 말만 듣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더라. 세상에 인육을 먹고 그 피를 즐겨 마시는 저 인간들은 도대체 뭐야? 그니 얼마나 악소문이 돌았겠어요. 그 말만 듣고도. 그다음에 성도간에 너무 사랑이 친밀해. 성도간에 입을 맞춰. 도대체 저쪽 크리스천들은 완전히 대놓고 불륜을 하는구만. 뭐 이런 악소문이 돌고 있었어요. 다 루머죠. 근데 그들은 그런 것을 역사적인 걸 비방하는 것인데.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할 때 여전히 그들은 비방을 합니다. 그 성찬식 갖고 비방을 하지 않지만은 이제는 그들도 하도 들어가고 뭐 성찬식이라는 걸 얻는 것을 알겠죠. 그런데 그들은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은 놔두고 잘하지 못한 것만 꼬집어서 비난합니다. 자, 그런 사람들 하여금 어떻게 하면 너의 선한 일을 보고 우리 선한 일을 행하는 걸 보고. 그런데 여기서 선한 일도 이게 도덕적으로 윤리 도덕적으로 선한 행실로 생각한다면 곤란합니다. 이 선한이라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조금 좋은 의미에서 인본주의적인 어떤 그 휴머니즘을 발휘해가지고 good behavior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선한 행위를 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만 우리 크리스천보다도 훨씬 더 good behavior 한 사람들을 봅니다. 그러나 그것에 무의식이란 말을 제가 또 쓰는데 무의식까지 다 들어오면 그런 모든 행위들의 가장 깊은 곳에서는 자기의예요. 믿지 않는 자는 자기의에 의해서 선하든지 악한 행위를 하게 돼 있어요. 내가 옳다라는 것이야. 내가 옳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내가 옳다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옳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만 우리가 의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righteous한 분이죠. righteous라고 그래요. righteousness는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에게 있는 속성이 아니에요. 타락한 우리에게는 게 없고 오직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가 또 하나님을 love잖아요. God's love. 그 love와 righteousness는 하나님의 속성이고 또 완전한 사랑이고 완전한 의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완전한 의와 사랑을 우리가 정말 덧입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과 관계 회복이 되면 그분의 의로운 관계 속에 들어가게 돼서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사랑, 자기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게 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의 의가 나를 통해서 흘러나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은 것은 다 자기입니다. 예전에 민주주의 독재에 항거하던 많은 그 민주주의 투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크리스찬도 있을 테고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의 그 의로움은 자기 의로 결과가 되고 그 자기 의의 결과된 자기 의의 바탕을 뒀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 그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들이 어떤 리더의 자리에 올라갔을 때 타락한 모습을 보게 돼요. 그건 자기 의였던 거예요. 어떤 시대의 시속 소명을 가지고 민주 투사로서 항거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런 것들이 다 해결되고 난 후에는 비로소 자기의 본 자기 의에 있는 것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는 이제 자기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는 선을 행하도 그 진정하면 선이 아니고 우리는 선을 행할 때 진정하면 선인데 그 선은 선한 행실이 아니고 하나님 의로운 관계 속에서 순종하는 삶의 어떤 모습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것이 선한 행실의 모습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것을 훨씬 더 넘어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에 대해서 기이하게 여기는 그런 기록들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실제 삶 속에서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정말 저 사람은 목이를 저렇게 손해보는 삶을 그냥 즐겁게 감당을 하지 혹은 저 사람은 사회적으로 볼 때 뭐 사회적 지위도 낮고 별 볼 없는 사람 같은데 늘 기쁨 충만 행복 충만 그리고 예수에 잘 믿은 분들 나이가 들면서 그 모습 있잖아요. 그 예수 잘 믿은 분의 그 얼굴 모습 그런 모습을 띄게 될 때 예수 잘 믿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욱더 완고해지고 신념이 자기 인생 통틀어서 확인된 그러니까 확신을 갖게 된 어떤 신념에 사로잡힌 그 모습 그걸 우리는 완고하다는 표현을 쓰는데 그 완고함이 그 얼굴과 그의 언행에 다 배어 있는 것을 왕왕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천의 어떤 삶이란 단순히 도덕적인 수준의 삶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또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보면 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그분이 어떻게 살으셨는지 따라서 우리가 살면은 그게 의로운 삶인 것이에요. 그분은 피상적인 수준의 도덕적인 수준의 도덕을 얘기하지 않았죠.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그거는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거는 형제를 살인한 건 다름없다고 얘기했어요. 세상 사람은 말도 안 된다 그래요. 아니 미워하는 거하고 행동으로 살인한 거 어떻게 같아? 그럼 예수님은 같다 그랬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본성을 꿰뚫고 하신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다 교회 안에서 그래도 선한 행실을 해가면서 살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나의 노력인 한 그것이 실패와 좌절 그 다음에 그것이 인정받지 못해서 분노 섭섭함 안타까움 이런 걸로 나타날 것이고 그 다음 우리는 뭐 이렇게 괜찮은 것 같아도 그런 살인자와 어떻게 비교할 수 있어야 하지만 우린 더 조건만 주어지면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고 실제로 인간이 나도 인간이고 믿지 않는 자도 인간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그 극한적인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면 그 본성이 나오게 돼 있어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고 정말 저 산에 비행기가 추락해서 그 산속에서 사람끼리 몇 사람만 생존자가 있을 때 구조대는 오지 않고 먹을 건 떨어지고 이제 죽어야 하는 순간에 그냥 조용히 죽으면 좋은데 우리가 그 비극적인 그런 기록들을 알고 있죠. 제비 뽑아갖고 한 사람씩 잡아 먹습니다. 그런 거 그런 사건이 실제로 있었죠. 그 그림으로도 나타난 메두사의 뗏목이라는 거 아시죠? 메두사의 뗏목이라는 그림 보신 적 있어요? 그게 모티브가 된 배경이 된 얘기가 뭐 그런 얘기가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 난파 난파돼 갖고 그 배가 이제 난파돼 가지고 구조선에 이렇게 구명보트를 타고 다니다가 구조가 안 된 상황에서 거기서 약한 사람을 잡아먹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구조가 됐어요. 프랑스에서 일한 일이죠. 그래서 나중에 법정에 섰는데 그게 굉장히 이제 사회적인 굉장히 컨트로버시한 이슈가 됐죠. 그 인간의 어떤 존엄성 측면에서는 아무리 배고파도 잡아먹는 것은 인간 도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입장과 사실 너가 그 상황에 들어가 봐라. 너도 그렇게 될 거다. 라는 입장이 첨예하게 맞다는 그런 토론들을 기억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건과 상황이 주어지면 우리도 살인할 수 있어요. 그게 인간의 죄악된 본성입니다. 누굴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를 때리지 않습니까? 때렸다가 내 사회적 명망이 손상이 될 거고 때렸다가 고소를 당하면 왕창 물어줘야 될 테고 때렸다가 잘못하면 보복을 당할 테고 그래서 때리지 않는 것이지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데 아무런 보복도 없고 아무런 제한도 없고 그럴 때 내 힘이 있고 조건만 주어지면 아마 여기서 때리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예, 우리는 조건만 지어주면 누구나 다 그런 악한 행실을 할 수 있는 존재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한 행실을 한다는 것이 good behavior나 good deed가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런 세상 사람도 할 수 있는 거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 속에서 우리의 행동을 평가를 해야 됩니다. 자, 비방하는 자도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자, 이 12절은 내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건 분명히 다르죠. 내가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뭐예요? 그 믿지 않는 자들, 이방인들이 우리를 비방하지만은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죠. 그런데 여기 문맥에서 보면은 그 믿지 않는 자, 우리를 악행한다고 비난하는 그 비방자들, 그들이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인데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선한 일을 통해서 그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것이 전도라는 말을 붙일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의 어떤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을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보게 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들은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된다 뭐 그런 사람도 있을 테고 아니면 예수를 믿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들조차도 비방하는 자들이 영광을 돌리게 하려면 예수를 믿어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영광을 돌리게 됐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좀 자연스럽겠죠 문맥상. 그런데 사실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조차도 지금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 얼마나 그 창조주 하나님의 그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예수 믿는다는 우리를 거의 에이전트로 보고 우리를 자꾸 비난하는 거예요. 그들도 감히 하나님을 비난하지 않을 거예요. 약간 찜찜하니까 괜히 하나님이 저주를 내려서 뭐 안 좋아지면 어떡해요. 무속신앙이 그렇잖아요. 신을 잘 안 섬기면 병나게 하고 뭐 그럴지도 모른다면서 잘 달래고 잘 모셔야 되잖아요. 뭐 그런 무속적인 마음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신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있어요. 이게 악령 이런 것들을 얘기하잖아요. 그들도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거나 그래서 하나님이 오시는 날에 영광을 돌리게 되거나 아니면 그들이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너무나 영광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완전히 거기에 압도돼서 이건 뭐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어떤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대면하는 순간 그분이 오신 날이 재림의 순간일 수도 있고 예수님의 세컨드 커밍 때일 수도 있고 어떤 심판 어떤 예수님 오신 날이 이렇게 표현됐는데 일단 오신다고 가정하고 오신 날에 하나님의 그 온전한 모습이 영광스러운 모습이 드러나요. 우리는 지금 아직도 죄악된 습관에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거룩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대면하게 된다면 우리는 죽고 말 거예요. 왜냐하면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완전한 거룩하신 하나님이 오시게 될 때 믿지 않는 자조차도 자신이 피조물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이 도래할 것이다 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 믿지 않는 자들 우리에게 돌아오게 잃어버린 자들을 다시 구원받는 백성이 되게 함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목적이 예수 믿게 합니다라는 수준에 머물게 되면은 조금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열심히 내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하는 일에 대해서 뭐 내가 복음 전했으니까 뭐 받아들이면 들을 게 있는 자 들어라. 뭐 안 받으면 할 수 없고 손을 털고 떠나고 될 것 같지만은 우리가 만일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이 그 선한 일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을 진짜 믿는다면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사는 삶 하나하나가 그것이 아주 엄청나게 좋은 행위든지 그냥 사소한 친절이든지 아니면 지나가는 사람을 보고 따뜻한 눈길을 주고 하이하고 그냥 인사한 거라든지 아주 사소한 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이럴 때 이제 아멘 그래야 되는데 제가 부흥사처럼 막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네요. 예, 설명하다 보니까 예. 그렇지만 여러분이 따라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I think you follow me now. 예,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아니고 선한 일을 행함의 그 근본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 속에 들어온 다음에 행한 그 행위들은 선한 행위라고 간주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의 정욕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 것들 그런 것들은 다 선한 것입니다. 우리가 큐티를 할 때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과 그 관계 속에서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자 하는 것.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듣고 적용할 때 내가 미워하던 한국에 계신 시어머니를 떠올리면서 마음으로 그분을 용서를 하고 싶은 마음이 그만큼만 생겼다면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방향성을 보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너는 의롭다 라고 말씀해 주실 테고 의로운 자답다르게 하시고 그것이 네의 그 요 조그만 마음 시어머니를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이만큼 드는 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믿어주세요. 예, 문맥상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의로운 관계 속에서 행한 행실뿐만 아니라 그 행함의 배경을 둔 마음들, 마음의 동기들 그런 것들 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이십니까? 마음의 조그만 동기조차, 그 마음조차 그 방향만 보시고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시어머니 정말 용서해야지 마음인데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 얘야, 아버님 밥은 제대로 챙겨 먹이냐? 그럴 때 갑자기 끌어올리는 증오가 있다 하더라도 그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다시 오실 때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뭡니까? 피조물인 우리 인생의 목적은 뭐냐? 사람의 목적은 to glorify God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우리 창조된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 문맥에서 이 12절에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를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 피조물이 피조물인 걸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마음의 마음과 또 행동과 어떤 모든 몸짓과 이런 것들 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것이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에 합당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고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달성이 되는 겁니다. 참 쉽죠. 시어머니를 용서하는 마음이 요만큼만 들었는데도 내 인생의 목적을 그 순간 달성한 걸로 하나님께서 간주를 해주시다니 그리고 내가 너로 인해서 영광을 받았다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것은 믿는 자의 정말 소망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선한 행위를 하는 행위의 근본 동기가 되고 그분을 영광을 돌리는 것 그 다음에 또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분의 영광을 초래하는 목적 그런 삶을 우리가 다 살게 될 때 우리가 다시 올 때 다시 15년 후에 제가 다시 올 때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그 선한 행실들을 우리가 서로 나눌 때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는 외침을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인생 정말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인데,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인생을 참 생명의 인생이 되게 하시고, 또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같이 동행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의로운 관계 속에서 행하는 정말 사소한 몸짓조차도, 또 품은 선한 마음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카운트하시고, 또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온전히 달성이 되고 성취되는 것을 주님께서 보시고,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라고, 그런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다 라는 말씀을 기대하면서 이 인생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자 합니다. 주여 도우소서. 예수님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